여러분, 시인 엘리엇은 2014년 한국의 사울을 예언이나 한 듯이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의 시 황무지의 첫 구절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의 절정이죠. 꽃은 만개하고 화려한 색조와 향기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탄생의 말씀을 알리는 그런 축제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막 끝난 후에 무너진 건물더미, 널브러진 시체들, 살아있지만 정신적인 황폐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생의 계절이 온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력감. 그래서 시인은 그의 4월은 잔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 눈앞에서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 오늘날 일어난 대참사입니다. 2014년 4월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생명을 잃은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던 아이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목이 메입니다. 누나, 배가 이상해. 쿵 소리가 났어. 누나, 사랑해.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여러분에게도 남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까? 당사자들은 얼마나 말 못할 고통이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사랑한다. 엄마, 내가 말로 못할 것 같아 문자 보내요. 사랑해요. 아들, 괜찮니? 아들 괜찮은 거야? 대답 좀 해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엄마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이 대답 없는 아들에게 한자 한자 적어 보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다른 아이는,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식당에 있어요. 춥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도와줘요. 엄마 저 살아있어요. 복도에 시체가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던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듯이 얼마 후에 엄마 사랑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또 한 아이는 아빠, 아빠,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아빠는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웬 사랑 고백, 아빠도 사랑한다, 재밌게 놀다 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약 20분 후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 아들 전화다오. 사랑한다, 아들아.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곡해서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눈물을 다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생사의 기로에서 가슴 아프지 않은 순간들이 있겠습니까만은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애절한 탄식을 던지면서 사라져갔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을 10명 넘게 구조하고 다시 남은 아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가서 자신의 허리만큼 물이 차도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도와줬던 그 선생님이 끝내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생활하면서 소녀 가장과 다름없던 여승무원, 어려운 생계를 돕기 위해서 휴학하고 열심히 일한 자매였다고 하죠. 한 학생이 언니는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요? 하면서 걱정하자 승무원들은 마지막이야. 너희들 다 구하고 나는 나중에 갈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이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학생들이 당했을까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은 물속에서 죽음을 맛보아야 마땅한 운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남은 사람들, 부모와 친구들, 이 사회에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리 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배가 뒤집히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일이나 지진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사람들을 담배꽁초처럼 짓밟아버리는 그런 분입니까? 그것이 그분의 무력한 희생자들인 우리들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방법일까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도대체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많은 위로의 말들과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당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처럼 고통받게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중이며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암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침받을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판에 박힌 위로의 말들,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무력한 인간들을 소나기에 잡아 쥐어짜고 칼로 상처를 내는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우주 거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이 삶 그 자체인 이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 대상포진을 앓고 계시는데, 저는 이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이 경중의 어떤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이 조금만 무엇이 몸에 스쳐도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통은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을 반기는 그런 최초의 감각이고, 잠자기 전에 느끼는 그런 최후의 감각입니다.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원히 지글지글 불태우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불쌍한 저것이 저 물속에서 밥 못 먹은 지 열흘이 넘었는데 내가 어찌 밥이 넘어가? 먹는 것도 죄스러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저 무서운 바다만 바라보는 부모들.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한 가지 물음은 계속 맴돕니다. 배가 기울어질 때,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물에 침몰당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고 구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가요? 승객을 구출하려던 의인들은 다 죽고 승객을 내팽개친 승무원들은 다 살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아이들에게 피가 묻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놓고 사자의 밥으로 내어줄 때 부모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도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인과응보라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 그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 돌려준다 하고 복수하신 겁니까?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엘리 위젤리슨 나이트는 끔찍한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유태인들은 모두 묶인 채 소유물을 빼앗기고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젤이 탄 기차가 이제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위젤은 검은 연기가 거대한 가마에서부터 뿜어나오고 불에 타는 사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일곱 번 저주하고 일곱 번 다짐했다. 어린아이들의 작은 얼굴들이 연기로 변해 올라가던 것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을 죄로 만들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비록 내가 하나님만큼 오래 살도록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들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의 어머니, 어린 여동생, 가족 모두가 뜨거운 가마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갈퀴로 던져지고 목매달리고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때문에 동료 포로들에게 살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위젤도 죽지 않을 만큼 자주 몽둥이 찜질을 받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 아이가 목매달려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는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은 몇 개 안 돼요. 아침마다 화장실 줄을 서지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간 그 사람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혼 1년 된 신혼부. 아내가 임파선 암에 걸려서 살 가능성은 50%. 겨드랑이부터 복부까지 찢는 수술했고 수술 후의 치료 과정은 아내의 몸을 훨씬 더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피부는 검어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목은 항상 부어서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먹으면 토하고.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는 하루하루가 마치 수년이나 되는 것처럼 아내의 몸을 급속히 노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리실 작정으로 고작 결혼 1년 만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면전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다음엔 빗장을 거는 덜커덕 소리가 나고 또 한 번 안에서 철컥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납니다. 밖에 서 있는데 찬바람까지 휑하고 분다면 여러분 대문 밖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생사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만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진실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슬픔, 고통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이 쉽게 말하면 문둥병입니다. 성경은 이 문둥병을 이 가장 잔인한 병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알아보려면 이 숯불 가운데 떨어진 그 감자를 주워오도록 그렇게 시켜보면 안다고 합니다. 밤에 쥐가 코를 물어뜯어 없애버린다 해도 다음날 아침까지 코가 없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병. 한센병이 이토록 잔인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 조직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고통을 느끼는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어느 의료진이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 조직을 연구했습니다. 5년 동안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해져 갔어요.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이 고통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울려줘야 될까? 이 난간을 붙잡는 이러한 이 압력과 똑같은 압력으로 가시덤불을 움켜쥐는 이 압력의 차이를, 똑같은 압력으로 짓는 건데 어떤 것은 위험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또 여러분이 손가락 끝에 염증이 났다면 이 평소에는 아무런 뭐 그냥 지나쳐버릴 이런 자극도 이 10배나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평소라면 무시해버릴 자극인데 그것을 고통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온몸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진들에 가면 혀끝은 단 2g의 압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엄청나게 예민해서 3g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고요. 손등은 12g의 압력부터 알아차리고 또 늘 무게를 짓누리는 발바닥은 250g 이상의 압력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손가락이나 혀 같은 이런 신체에 민감한 부분들은 깃털이나 그런 뭐 아주 예민한 감촉도 잘 느끼는 반면에 다른 부분들은 큰 압력을 받아서야 비로소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바늘로 어느 정도로 찔러야 고통을 느끼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각막 같은 경우는 0.2g의 이 압력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느꼈고요. 팔뚝은 20g, 손등은 100g, 발바닥은 200g, 그리고 손가락 끝은 300g의 압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 손가락 끝은 단지 3g의 압력도 알아차려서 예민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느끼기까지는 300g의 압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가락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연주자는 완전한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압력을 느껴야 합니다. 또 요리를 하는 사람들, 밀가루를 반죽하는 사람은 물의 용량의 그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이처럼 손가락은 가장 미미한 촉감 차이에도 대단히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손가락 끝은 격렬한 활동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굳은살이 생긴 목수의 손, 또 운동선수들 손, 이렇게 라켓을 잡고 치는 그런 사람들,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매번 손가락이 아프다 아프다 그렇게 이 고통의 신호를 보낸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체를 고안하실 때 손가락 끝은 압력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고통에는 둔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처 하나도 눈을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지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아주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이한 창조 섭리를 보십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연구팀은 5년간의 작업과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약 100만 달러 이상의 경비를 들인 후에 그 사업을 전부 접었습니다. 손 한쪽에 해당하는 이 조직 하나만도 수없이 많은 감각들을 다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기금이 풍부한 이 과학자들도 현재의 이 과학기술로는 인체의 신비를 결코 흉내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한 번에 옆방에서 아이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장난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이제 엄마가 아이가 뭐 재밌는 뭐 노래를 발견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방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핏방울을 만들어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는 자기 보호라는 고유의 감각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당뇨병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합병증이 있죠. 이런 고통 없는 비극의 신뢰들은 수없이 많고 비참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그런 의식도 없이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 고통과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일출이나 일몰, 또 무지개의 찬란한 색채를 만들어낸 이런 생명을 움트게 하는 태양이 동시에 아프리카의 토양을 갈라터지게 하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그대로 담은 듯한 깨끗한 바다, 발가락을 모래 속에 파묻고 넘실대는 파도의 물거품을 느끼는 그 바다가 때로는 거대한 벽이 되어서 마을을 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재난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견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고 고난은 하나의 외침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내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항상 그렇다면 마치 훈련된 물개에게 생선이 주어지듯이 사람들은 순종하면 상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전기 충격을 받듯이 고통을 받습니다. 참으로 공정한 세상 같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와 보상 때문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좀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모두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이 바울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 갇히고 요란하게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망한 사람이죠, 이 사람. 망해도 이렇게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전당에는 매맞아 죽은 사람, 채찍에 맞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에 맞은 사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수억 원대의 교회 음향과 장식 자랑하고 듣자 하니까 이 세운 상가의 비싼 음향기기 판매의 가장 큰 고객은 교회라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야 믿음이 좋은 부모고 사업이 잘 되고 헌금 많이 해야 인정받는 교인이 되고 이혼을 했거나 가난하게 살면 믿음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치유은사 집회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서 병고침을 못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또 치유된 사람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라고 숨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고 더 유쾌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죽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약속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자, 그럼 믿음만 있다면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까? 아,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수백 번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이르러온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재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왜? 왜라고 묻기보다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최선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팽목항 부두가에서 자녀를 삼킨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부모에게 아, 형제님, 자매님, 누구 어머니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란 말입니까? 또 믿음 있는 부모라면 차가운 물속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미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울고 싶을 때도 비통과 고통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아플 때는 소리쳐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곧 다시 만날 테니까 울면 안 돼, 울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를 꽉 아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세요. 소리치세요. 힘들 땐 울어야 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마치 거룩한 경지에 이른 것 마냥, 모든 것을 초월한 것 마냥 그렇게 참고 있지 마세요. 잘못 참으면 미쳐버려요. 고통의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했고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비극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표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들 중에서 체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웠고 피곤했고 배고팠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찰거머리같이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박해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정신병자 취급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자줏빛 옷을 던져주었지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등과 다리를 흘러내려와서 그 옷에 엉겼습니다. 설마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겠는가? 그를 사랑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패로 취급당할 것이 두려워서 군중 속으로 꽁무니를 뺐습니다. 못질하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십자가가 땅 위에 쿵 하고 세워질 때 그 흔들림. 우리는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픔에 겨워 흐느끼면서도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던 그 선생이 고통의 절정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인간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 사건 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통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이고 평탄대로인 그런 삶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병든 자녀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부모, 세월호의 가족들, 문둥병 환자들, 병상에서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누구도 홀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불러서 그 참혹한 데서 자신을 건질 수 있으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분이 선택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 삶의 종류들 가운데서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못 박힌 손과 찢어진 옆구리, 십자가의 상처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의 손은 여전히 못 자국난 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나 너희들 위해 이렇게 고생했다, 그거 보여주려고요? 영원토록 한마디로 그렇게 생생내시려고요?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예수님이 팽목한 부둣가에 오신다면,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는 그 부모의 어깨를 감싸고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울지 마라. 부활이 있지 않니? 그렇게 한다고 슬픔이 경감될까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것을 안다고요. 그러나 지금 제 가슴은 찢어지듯 아파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그 부모를 껴안은 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렇게 함께 우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헛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큼 이 세상의 비극을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팽목항 부두과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과 함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의 책을 보면 엘리 위젤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코리 텐 붐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녀는 유태인이 아니었지만 이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준 혐의로 독일에 있는 사형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도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언니가 죽는 것을 보았고 채찍을 맞았고 완전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 텐 붐의 책을 보면 작은 기적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성경 공부, 찬송, 사랑과 희생의 행위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코리 텐 붐이 말한 것처럼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쁨, 환희, 만족 이런 것들은 이 고통이라는 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욕하며 부인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과 고통은 없으면 더 좋은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 지구에 왜 고통이 왔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불러왔습니까? 사실 이 고통은 인간의 자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주어진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이 세상에 죽음과 죄의 결과 비극이 들어온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없애버린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세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한 고난과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 왜? 왜? 이 왜에 대한 답은 이 땅에서 속 시원히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이해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자녀들의 불치병, 깨어진 가정, 병상에서의 고통,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세상의 비극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답답할 때, 더 이상 지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병상에서 고통당할 때,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대학살과 대참사와 온갖 재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말 못할 답답함과 모든 괴로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모든 고통을 아시고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고통당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깨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위로가 넉넉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